안녕하십니까. BOE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피령과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테판 두자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전날 대피령을 내린 칸 유니스와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이는 지난 10월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 10월 대피령 발령 당시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머물 공간이나 지원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전투가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체 팔레스타인 주민의 80% 이상인 190만 명이 현재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어제 마닐라에서 남중국해 문제 양자협의 메커니즘 제9차 회의를 열어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다루기 위해 상호 신뢰 회복과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필리핀 측은 테레사 라자로 외교 차관이, 중국 측은 천샤오 등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회담 뒤 성명에서 양측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해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견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로 차관은 천 부부장에게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권과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국은 런 아이자오 등 난사군도, 즉 스프릿라틀리 군도와 부근 해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특히 필리핀이 해상 권리 침해와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갈등의 책임을 필리핀으로 돌렸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한 힌두교 행사에서 어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1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참사는 뉴델리에서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우타르 프라데시주 하트라스 지역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 경찰은 행사에 당초 허용된 8만 명보다 3배 이상 많은 25만 명이 몰렸다며 행사 뒤 참가자들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앞다퉈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다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힌두교 연사들이 행사장을 떠나자 수천 명의 신도들이 환호하며 이들의 차량으로 달려가면서 앉아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밟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당국은 이 참사로 오늘 현재 12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쳤다며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원 의사들은 사망자들이 대부분 질식으로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다시 둔화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려면 관련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FRB 의장이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어제 포르투갈에서 열린 통화정책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4월과 5월의 데이터는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지만 그 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말합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관리들은 높은 물가 상승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를 향해 더 둔화하길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최근 몇 달간 둔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오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개막 첫날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 양자회담 등 부대 행사로 시작됐고 본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뷰이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스웨덴이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육아정책이 세상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까지 확대된 그 육아유급휴직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녀나 며느리 사위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상황이라면 최대 석 달 동안 90일 동안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을 양도받아서 손주들 육아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육아휴직으로 보장받은 급여를 받거나 본인의 연금에 기반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인구 1천만 명 정도인 스웨덴은 예전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복지체계를 자랑하는 나라인데요. 육아휴직을 도입한 것이 벌써 50년 전 일이고요. 1990년대 중반에는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쓰도록 제도화한 부모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스웨덴의 국가적 육아 지원 나이는 자녀 나이 12살까지입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부터 12살까지 자녀 한 명당 480일, 그러니까 1년 반 넘게 유급 육아 휴직을 쓰거나 단축 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총 480일의 육아 휴직 중에 390일은 급여의 80%를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90일은 하루 $17씩 계산이 됩니다.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자녀 나이 8살까지, 공무원들은 12살까지 단축 근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아에도 남녀 평등을 실현했고 이제 조부모 세대까지 국가적 육아 정책을 포함한 스웨덴의 육아 유급 휴가 제도. 스웨덴의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하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My faith in Jesus is very important and I know there's a leader.
저에게 있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대선 후보의 다른 종교관과 군사력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미국의 선택 2024는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3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조금 비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4일 목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요. 서쪽은 평안북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 동쪽으로는 강원도 일부 그리고 선봉, 삼전 지역으로 비가 계속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인데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양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함흥을 비롯한 함경남도와 양강도 지역은 비가 그치겠고요. 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0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21도입니다. 원산은 22도고요. 신의주와 함흥은 19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중강은 17도, 해산 16도, 청진 1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중강, 그리고 신의주도 27도, 함흥과 원산은 30도입니다. 청진과 해산의 낮 최고는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오전에 맑겠지만 점차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7월 4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영국에서 4일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이 전례 없이 대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싸고 중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 사이 영향력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영국으로 가실까요? 자 영국에서는 4일 이 국제사회 눈길을 끄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이날 영국에서 이 하원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원래는 내년 1월에 총선이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리시 수낙 총리가 지난 5월 22일 조기 총선을 7월 4일에 치르겠다며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영국의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AFP통신은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노동당이 크게 이길 것이 99% 확실하다라고 2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인 서베이션은 노동당이 약 42% 그리고 보수당이 23%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이기면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하는 겁니다.
득표율이 지금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AFP통신은 의석수로는 전체 650석 가운데 노동당이 484석, 보수당 64석,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61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득표율 격차보다 의석수 격차의 정도가 훨씬 큰데요.
네.
이건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총선에서 2차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망대로라면 그야말로 노동당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게 않겠습니까? 전에도 네.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노동당이 지난 1997년에 당시 이 토니 블레어 대표를 총리로 만들어준 총선에서 418석을 얻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484석이라면 그때보다 65석 이상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가면 보수당이 1931년 총선에서 이 470석을 얻으면서 대승을 했는데 뭐 이때 의석수도 이번에 뛰어넘는 겁니다.
네.
AFP통신은 484석 획득이 현대 영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년 동안 집권한 보수당이 왜 이렇게 크게 패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까?
네, 보수당이 사실 2010년에 집권한 이래 계속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네.
먼저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나라 빚이 늘어나자 이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몇 년 동안 긴축정책을 시행한 탓에 이 경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네.
또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 EU를 탈퇴했고 또 서부 유럽에서 가장 심각했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22년에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물가가 치솟으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또 별도로 이 하수 유출이나 신뢰하기 힘든 기차운행, 생활비 폭증, 범죄, NHS, 즉 국가보건서비스의 위기, 그리고 영국 해협을 통한 이주민 세도 같은 여러 문제를 두고 이 많은 유권자가 보수당을 비난해 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몇 년 전에는 보수당 정부가 추문에 휩싸이기도 했죠.
네,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한 봉쇄 기간에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총리 공간 등에서 열린 이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 존슨 총리 이후에 집권한 리즈 트러스 총리가 무리하게 추진한 감세가 불러온 이 금융시장 논란도 많은 유권자를 실망하게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지지율이 두 자릿수 격차로 노동당에 뒤졌습니다.
네. 자, 수낙 총리가 그렇게 지지율이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택한 거죠.
네. 최근에 사실 영국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자 수낙 총리가 이 보수당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 보수당을 지지하도록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선택한 겁니다.
네.
참고로 영국 하원의원 임기가 원래 5년인데요. 그렇지만 총리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가 판단하면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해서 총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의 이번 조기 총선에서 중요한 쟁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 언급했던 이 보수당이 직면했던 문제들과 되게 겹치는데요.
네.
AP통신은 핵심 쟁점으로 경제와 이민, 보건,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총선이 끝나면 영국의 총리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총선 이후에 다수당이 단독이나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새 정부를 꾸리는데요. 이 다수당 지도자가 총리가 됩니다.
네.
현재 이 집권이 거의 확실한 이 노동당을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당이 집권하면은 이 키어 스타머 대표가 새 총리가 됩니다.
네. 자,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 말고 또 이번 총선에서 좀 눈여겨볼 정당이 어딘가요?
네, 먼저 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추구하는 SNP, 스코틀랜드 국민당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SNP가 지난 총선에서는 48석을 얻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번 총선에서는 10석 정도 획득하는 데 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민주자유당도 있고요. 또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 관계 유지를 추구하는 민주연합당, 그리고 영국 개혁당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강력한 이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영국개혁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 적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소선거구제 탓에 의석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론을 이번에는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르반 총리가 2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해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오르반 총리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크이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뭐 뉴스에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르반 총리, 헝가리 오르반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 좀 껄끄러운 관계죠.
맞습니다. 이 오르반 총리가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고 이 러시아를 제재하려는 EU층 노력을 차단하거나 지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오르반 총리가 EU가 우크라이나와의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도 반대해왔는데요.
네.
이런 오르반 총리의 태도가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타 서구 지도자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우호적인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러시아와의 빠른 휴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르반 총리는 나는 빠른 휴전이 평화회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고려해달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네, 국제협력국들과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 크이우의 조처를 지지해달라고 오르반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저녁에 영상연설에서 오르반 총리에게 관련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껄끄러운 두 나라 사이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오르반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뒤에 기자들한테 우리는 과거의 분쟁을 뒤로 하고 앞으로의 시기에 집중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두 나라 사이가 훨씬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을 피해서 헝가리에 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헝가리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크렘린궁 측은 2일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오르반 총리가 자국 이익을 열심히 옹호하는 강인한 정치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위 참모가 러시아와 또 타협하는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쟁을 끝내려고 러시아와 타협하고 영토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이일 말했습니다. 예르마크 실장이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출마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르마크 실장은 또 기자들에게 크이우가 전쟁에서 오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태평양 섬나라들의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가 앞다퉈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중국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마누아투에 이 대통령궁을 비롯한 이 정부 단지를 만들어줬고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 솔로몬 제도에 돈을 대서 비행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 이런 움직임은 영향력 다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이 태평양 이 섬나라들을 둘러싼 주요국들 사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평양 섬나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국이나 호주 같은 그 큰 나라가 정부 건물이나 비행장 같은 뭐 기관 시설을 건설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솔로몬 제도에서 2일 호주와 뉴질랜드가 지원한 돈으로 만든 3,655만 달러 규모의 비행장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념식에 제레마이아 머넬레 솔로몬 제도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머넬레 솔로몬 제도 총리, 솔로몬 제도 총리로 취임한 지가 몇 달이 안 됐는데요.
네, 지난 5월에 총리가 됐습니다. 외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이 머넬레 총리는 이 취임 뒤에 첫 해외 방문으로 지난주에 호주를 찾았는데요.
네.
곧 중국과 일본도 찾을 예정입니다.
솔로몬 제도하고 호주가 관계가 좋습니까?
네, 두 나라가 이 같은 영영방에 속한 나라인데요.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호주가 특히 오랫동안 이 솔로몬 제도 측의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친중국 성향을 가진 이 마나세 소가발의 전 총리가 재임한 기간 관계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솔로몬 제도의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그 결이 달라진 건가요?
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머넬레 총리는 이 소가발의 총리 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지냈는데 그러면서 친중국 외교 정책을 수행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소가발의 총리 때만큼 이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아, 취임 뒤에 처음 방문한 나라로 호주를 택한 것도 뭐 그런 예의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주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네, 머넬레 총리가 지난주에 호주에 갔다가 귀국한 뒤에 기자들한테 솔로몬 제도가 향후 10년 동안 이 지역 경찰을 모집하고 훈련에 필요하는 데 드는 경비를 호주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제도가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 제도는 호주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안보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머넬레 총리는 이런 협정들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은 바누아투에 대통령궁 건물을 지어줬는데 이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일 바누아트에서 중국이 만든 이 대통령국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기념식에서 이 바누아트 정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인도했고요.
네.
또 재건축한 재무부 건물과 증축한 외무부 청사 건물도 이번에 인도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후추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이 해상 정찰 강화를 위해서 이 바누아투 경찰에 기증했던 보트가 이번 주에 바누아투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호주와 바누아투도 전통적인 우방이죠.
네, 호주가 이 바누아투에 가장 많이 원조하는 나라고요. 두 나라가 광범위한 안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 바누아투에 이 많은 기관시설을 건설해주면서 가장 큰 채권국이 됐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바누아투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들과 우호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 형량 선고일이 오는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대선 후보에 관련된 소식 정리해 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약업체 모더나에 자금을 지원해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한 새로운 일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의 선고 공판일이 9월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 선고 날짜를 이달 11일에서 오는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연기를 요청했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서한에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맨해튼 지방검찰 역시 형량 선고 연기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트럼프 변호인 측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예, 머천 판사가 선고 공판 날짜를 두 달 미뤄 잡은 겁니다.
네, 왜 선고 공판을 연기했을까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법원의 면책특권 결정이 뉴욕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머천 판사가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요청에 동의한 겁니다. 머천 판사는 오는 9월 6일까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면책권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었죠?
네, 연방대법원은 1일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란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은요.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은 2020년 후반과 2021년 초반에 트럼프 전 대통령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고 이후 해당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자, 관련 사건에 대한 증언의 대부분은 2015년과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행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법원의 면책특권 관련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뉴욕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근거가 됐던 일부 증언과 증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한 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2월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공적 행위로 본다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바로 이 백악관 해동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윌 샤프 씨는 CNN 방송에 출연해 적어도 우리는 새로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소식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쪽 상황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있었죠. TV 토론, 대선 TV 토론 이후에 지금 논란이 가라앉지고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두 후보의 첫 TV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자, 누구일까요?
네, 로이드 독일 하원 의원이 2일 민주당 연방 의원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독일 의원은 올해 77세로 15선 의원인데요. 독일 의원을 성명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라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강력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로 한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은 아니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생각의 흐름을 놓치는 등 자신의 많은 업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언론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이 참패했다, 재앙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토론에 잘하지 못한 이유가 수면 부족과 피로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 80주년 기념 행사와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을 방문하면서 피로가 쌓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논란에 지금 대응하고 있겠죠.
예,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동료들 사이에 커지는 우려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나는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81세 고령이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스 하원의원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기부자들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감싸고 있지만 이 당내 의원들 그리고 기부자들 쪽에서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로드 아일랜드 주를 대표하는 쉘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지역 TV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고요.
네.
버먼트 주의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바이든 캠프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고요?
예, 백악관은 3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갖고 자신에 대한 고령 우려를 부시시킬 계획이고요. 또 이번 주 ABC 뉴스와 심층 인터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한반도 쪽은 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여러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내놨다고요.
예,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은 2일 무더위 가운데 일하는 직원들을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자, 폭염과 관련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방안전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산업안전보건청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배달원과 우편배달부, 건설노동자, 농민 등 약 3,600만 명의 노동자가 열로 인한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해당 조치를 발표를 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연방재난관리청을 찾아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의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 일하다가 기절하고 열사병을 앓으며 심지어 사망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폭염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Extreme heat is the number one weather-related killer in the United States. More people die from extreme heat than floods, hurricanes, and tornadoes combined.
네, 극심한 더위는 미국에서 날씨와 관련된 사망 원인 1위라며 홍수와 허리케인, 토네이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위험하네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자, 미국에서 2023년에 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2,300명으로 추산됩니다. 자, 그리고 미 환경보호청 EPA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총 996명의 근로자가 폭염 관련으로 사망했는데요. 네. 이 중에 약 34%가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정부는 폭염으로부터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새 규정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주는 작업장의 열지수가 화씨 80도, 섭씨 약 27도가 되면 직원들에게 물과 그늘을 제공해야 하고요. 신규 근로자들의 경우 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열지수가 화씨 90도, 섭씨 약 32도가 되면 2시간마다 15분씩 유급 휴식 시간이 줘야 하고 네. 감독관은 혼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해당 요구사항은 실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이 규정이 언제 바로 시행이 들어갑니까?
이번에 발표된 보호 규정은 여론 수렴 과정에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새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장노동자연합과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조합회의 등은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 반면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단체에서는 해당 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미국의 조류독감 관련 소식 보실까요? 미국 정부가 제약업체 모더나사에 이 자금을 지원해서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로 했다고요.
네, 모더나는 2일 미국 정부에서 1억 7,6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조류독감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보건노동부 산하의 생물의학 첨단 연구 개발국의 자금은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mRNA 기반 백신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mRNA는 팬데믹 기간에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사용됐던 그 기술이죠.
맞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의 CEO는 성명을 통해 mRNA 백신 기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입증된 것처럼 감염성 질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뭐 효능이나 개발, 생산 속도, 확장성, 안전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포 배양 방식이나 유정란을 이용해서 기존 백감 백신을 제조하는 데는 4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요. 모더나는 현재 코로나 백신과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mRNA 방식의 조류독감 백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더나사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네요.
예, 작년에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mRNA 방식의 조류독감 백신의 안정성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 연구에는 현재 젖소에서 유행하는 H5와 그 아류인 H7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모더나의 mRNA 방식의 조류독감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대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보건노동부의 로버트 존슨 의약품 대응 부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직 모더나가 얼마나 많은 백신을 제조할 수 있을지 말하기에는 너무 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올해 초 미국에서는 한 농가의 젖소에서 H5N1 이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또 낙농업계 종사자들이 감염되면서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군요.
네, 처음에는 미국 수의사들은 일부 젖소에게서 원인 모를 이유로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자, 미국 농무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이 지난 1월이었고요. 미국 농무부는 3월에 캔자스와 텍사스 등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에 조류독감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후 12개 주에서 132마리의 소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주지사는 주헌법이나 법률 외에도 다른 수단으로 행정부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정명령인데요. 규제 권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 행정명령과 규제 권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My third executive order today requires anyone flying into Arizona from Connecticut, New Jersey, or New York to self-quarantine for 14 days. And our department.
지난 2020년 4월 7일, 당시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듀시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뉴욕주나 코네티컷주 혹은 뉴저지주에서 비행기로 애리조나에 오는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미 주지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지사의 행정명령 발동권이 주 헌법과 주 법뿐 아니라 판례에 명시돼 있으며 주 행정부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암시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자연재해나 기상사건, 에너지위기, 공공보건 비상사태, 대규모 인명피해 관한 사고, 그리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비상권한과 비상대응조처를 발동합니다. 다음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개혁이나 환경영향, 고용동결, 차별 및 정부 간 조율 같은 주 행정부 관리와 행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The Republican governor issued an executive order late on Wednesday barring mayors in his state from mandating the use of face coverings and the reaction
주지사는 자문이나 조율, 연구, 조사 위원회의 구성, 또 주 기관이나 이사회의 설립 및 재조직을 위해 행정 명령을 동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지사의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을 선포하거나 수립하는 것 등을 포함해 주지사의 행정권한 범주에 있는 여타 조처를 위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사용합니다. 그 밖에 주지사들은 특정 선출직이 공석이 된 경우 이를 채울 보궐선거를 선언하기 위해 행정명령이나 포고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전미 주지사협회는 설명합니다. 주 행정부는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하며 주 기관이나 부서 위원회 등에 이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나 규칙을 공포하도록 종종 지시합니다. 규정 공포를 위한 법적 검토 절차는 주마다 다릅니다. 전미 주지사협회는 많은 주에서 주지사실이 주 행정부처와 기관들이 채택한 규정이 주지사의 정책 우선순위와 철학을 반영하도록 규정 공포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절차들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 행정명령과 규제 권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또 종교 활동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실천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 후보들의 종교관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두 대선 후보의 다른 종교관.
어떤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회에 가는 것을 마치 교회에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트레이 멀린스 씨도 그중 한 명이지요.
My faith in Jesus is very important and I know there's a leader.
저에게 있어 예수님의 대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대통령을 지냈고 훌륭한 일을 해냈으며 다시 돌아와 그러한 가치를 회복하고 공직과 우리나라의 신앙심을 되살릴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God is here and God is watching.
신은 여기 있고 신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복음주의 기독교도들과 다른 보수적인 기독교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군대,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이나 이혼하는 등 전형적인 보수 기독교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하고 이를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공종교연구소의 로버트 P. 존슨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소송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 예수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실제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소됐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성경 판매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This Bible is the King James Version.
이 성경은 킹 제임스판입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10명 중 8명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올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 흑인 개신교 신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에 가톨릭 미사에 참석합니다.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성당에 가는데 백악관에 있을 때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성당에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He went to an all-boys Catholic high school, fairly serious about his Catholicism.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남자 고등학교에 다녔고요.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진지합니다.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지난 2021년에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가톨릭은 낙태를 반대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영성체를 모실 수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습니다. 이 낙태권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일부 가톨릭 신자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와 반대는 50대 50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Well, the number one thing is the pro-life issue. It's been disgusting watching Joe Biden.
가장 중요한 게 낙태 반대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을 옹호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건 역겨운 일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종교를 얘기할 때 포용을 강조하는데요.
A universal message of hope, of joy, of love. Whether you're Christian, whether you're Jewish,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힌두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불교도든 또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믿음이 전혀 없든 상관없이 보편적인 희망과 사랑의 기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서로를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삶 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군사력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교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현재 강력하다고 말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재건한 미군을 바이든 대통령이 약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미군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에 다양한 일을 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American soldiers supporting brave Ukrainians in their fight for freedom.
바로 지금 미군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감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육상과 해상, 공중으로 군수품과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S. Air Force has conducted food drops, delivering tens of thousands of meals to the people of Gaza.
미 공군은 식량을 투하해 가자 주민들에게 수만 끼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 우리는 아랍 국가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함께 거듭된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미친 듯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Our country has been totally humiliated. And we have a corrupt, compromised president.
우리나라는 완전히 굴욕당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 부정직한 조 바이든이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선거운동 영상을 통해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will ask Europe to reimburse us for the cost of rebuilding the stockpiles sent to Ukraine.
저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비축 물자에 대한 비용을 유럽에 배상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유럽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너무 유약하고 무시당하다 보니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재자들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와 개방성을 보호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군들 덕분에 우리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3년 회계연도 육해 공군의 모병 인원이 목표치에 4만 명 이상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워크, 즉 차별 반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수성을 주입하는 정책과 정치적 숙청 탓에 많은 사람이 미군 복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I will restore the proud culture and honor traditions of America's armed forces, and there will be no Marxism.
나는 미국 군대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명예로운 전통을 복원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파시스트도 제거할 것입니다.
미군 측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젊은이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한편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지원병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두 후보의 다른 종교관과 더불어 군사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살았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o you think he saw me coming in late?
I don't think so. He's in the meeting.
Phew, that was close. Do you think he saw me coming in late?
그가 나 늦게 온 거 본 것 같아요? I don't think so. He's in the meeting. 아닐 거예요. 그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Phew, that was close.
와, 큰일 날 뻔했네요. That was close. 여기서 close는 가까웠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했다. 큰일 날 뻔했는데 간신히 피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That was close. That was a close one. That was a close call.
이번에는 와, 다행이다. 이런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forgot to do my mandatory training.
It's not due today.
Oh, what a relief. I forgot to do my mandatory training.
나는 필수 교육 받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It's not due today. 오늘이 마감날 아니에요.
Oh, what a relief.
다행이네요. What a relief.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at's a relief. I'm relieved. I feel relieved. This is so reassuring. Something's wrong with my computer, and I have to give my report to David today.
Don't worry. Remember, you sent me an email to proofread.
Right. I'm so glad about that. Something's wrong with my computer, and I have to give my report to David today.
컴퓨터가 이상해요. 오늘 데이빗한테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Don't worry. Remember, you sent me an email to proofread.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리포트 봐달라고 이메일 보냈던 거 기억해요?
Right. I'm so glad about that.
맞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안도감을 나타낼 때 신께 감사하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The ID office will be closed for a while.
Thank God. I just renewed my ID yesterday.
Did you hear? The ID office will be closed for a while.
들었어요? 신분증 만드는 사무실이 당분간 문을 닫는데요.
Thank God. I just renewed my ID yesterday.
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제 신분증 갱신했어요.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들어보시죠.
What are you looking for?
My wallet.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it?
I don't remember.
You want to go back to the office and check?
No, I found it. It was at the bottom of my purse. Now I can relax. I thought I lost it.
What are you looking for?
뭘 찾고 있어요?
My wallet, 지갑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it?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젠가요?
I don't remember.
기억 안 나요.
You want to go back to the office and check?
사무실 다시 가서 확인할래요?
No, I found it. It was at the bottom of my purse. Now I can relax. I thought I lost it.
아니에요, 찾았어요. 핸드백 제일 아래에 있었어요. 아, 이제 안심이네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Now I can relax.
이제 안심이네요.
Now I feel much better.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런 표현도 역시 what a relief. 다행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심령 감소했어요. That was close. 다행이에요. What a relief. That's a relief. I'm relieved. I feel relieved.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후 안도감을 표현할 때 말할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BTS의 Fire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두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